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뜨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재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우리 몸을 주장하시고 우리 생각과 귀와 눈을 주장하시고 이 장소와 시간을 주장하셔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분께만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배를 흑암의 권세가 예배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흑암의 권세가 말씀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영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내 심령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결단하는 귀한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말씀이 옥대에 떨어진 씨앗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일체 방해하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난주까지 제가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요. 오늘은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너무도 잘 아시는 베드로의 그 시몬이죠. 시몬이라고 나오면 나중에 이제 이름이 베드로로 바뀌죠. 이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그 의의 길 두 번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뭐죠?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요. 상황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 사람이 있죠. 지팡이 노릇하는 사람이 있고 막대기 노릇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그 네 가지 길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지 못하고 있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이제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는데요.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의 인생 문제에 있어서의 핵심이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가 다르고 예수 믿고 나서 정말 인생의 인생 문제의 핵심이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뭐가 문제냐.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우리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는 믿는다고 믿는데도 참 프로블럼이 많아요. 자기 사생활에도 개인적인 사생활에도 그렇고 뭐 사회생활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그렇고 또 교회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 프로블럼이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겠지만 진짜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여러분 우리가 경영을 체크하는 그 띠오리 가운데 이론 가운데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TOC라고 하는 이론이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게 체인이 있어요. 체인이 있는데 이게 뭐 예를 들면 이게 목걸이 예를 들면 목걸이란 말이에요. 이 목걸이가 끊어졌어요. 그럼 막 짜증나 이거냐 막 뭐가 이렇게 큰 문제냐. 그런데 문제는 간단합니다. 요 제일 약한 부분 요거 때문인 거예요. 요거 때문에. 요거 하나가 약하기 때문에 요 약한 부분이 끊어지니까 다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이 경영진단할 때, 기업을 경영진단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TOC를 넣는데, Theory of chain인데. 결국에는 어느 핵심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말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문제가 많을 수 있는데 핵심적인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는 겁니다. 예. 간단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못 만나서 그래요. 예수를 정말 만났으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예수를 정말 만났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직장에 가서도 정말 예수를 만났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서도 정말 예수 만났으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직분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를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예수 못 만나고도 장로 된 사람 있습니다. 예수 못 만나고도 안수집사 된 사람 있습니다. 예수 못 만나고도 권사 된 사람 있습니다. 예수 못 만나고도 주일학교 교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못 만나고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예수 못 만난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되어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나오셨으면 제일 먼저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오늘 예수 만나신 분들은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등록하시면 직분에 관계없이 사생명 공부를 하냐고 하면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리뷰하자는 거예요. 네. 구원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자는 겁니다. 복습하자는 겁니다. 확실하게 구원 받은 분은 복습하는 거고 혹시나 하고 예수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아, 구원은 이게 구원이구나. 그걸 확실하게 구원받는 기회가 되고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직장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월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예? 월급 못 받는 직장 왜 갑니까? 예? 딴 거 가, 딴 일하러 가야지. 예. 그러니까, 교회 나왔으면 뭐야?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직분 여하를 막론하고 제일 먼저 우리가, 예, 사생명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복습을 하시는데 예수 만나는 과정을 오늘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예수 만나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예수 만나는 과정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예수 만나는 과정. 여기서 그럼 오늘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오늘 성경 예수님이 어디 나타나셨다고? 어디? 바닷가? 성경 안 읽으셨어? 스마트폰 봤지 또? 스마트폰 보지 말래니까 성경책 봐야지. 정확하게 바닷가가 아니라 호수가야. 근데 무슨 호수? 갈릴리? 어디가 갈릴리라고 했어? 그러니까 옆에서는 알아켜줘. 뭐라고 그랬어? 갈릴리야? 뭐야? 어디야? 예? 게네사렛. 그러니까 정신 안 차리고 있었던 거야, 지금 이게. 지금 이 뽀롱이 나는 거야, 이게. 들통이 나는 거야. 예? 정신 어디다 빼놓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야, 지금. 여기 왔으면 여기, 저기, 직장 왔으면 직장에 충실하고, 가정이면 가정에 충실하고, 교회면 교회에 충실해야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이지. 응? 게네사렛 호숫가에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 성경 좀 본 사람은? 무슨 뭐냐? 아니, 게네사렛 호수는 뭐 있고 또 갈릴리 호수도 있고 디베라 호수도 있냐? 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같은 갈릴리 호수를 놓고 디베라라고 할 때는 바다라고 그러고 갈릴리 할 때도 바다라고 그러고 여기 게네사렛 할 때는 또 호수라고 그랬어. 똑같은 그 갈릴리 호수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엑스트라로 이제 궁금증 많은 사람들을 때 좀 궁금증 풀어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같은 갈릴리 바다가 디베리아 바다가 됐다, 갈릴리 바다가 됐다가 왜 게네사렛 호수가 되냐? 그건 그 옆에 땅 때문에 그랬대. 옆에 땅. 지금 오늘 게네사렛은 그 북서쪽에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아주 비옥한 평야지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김해 평야, 김포 평야처럼 그 아주 비옥한 땅이 좀 평야지대인데 그 평야지대가 게네사렛 평지야. 그래서 그것을 또 빙자해서 얘기할 때는 게네사렛 호수가라고 그러고 그 물 퍼서 농사도 짓고 그랬으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부르는 거야. 디베랴 바다라고 해도 왜 디베랴 바다라고 그랬냐? 디베랴는 헤롯의 둘째 아들 헤롯 안티바스가 그 당시 로마 식민지였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디베리우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디베랴. 그래서 그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 옆에 도시를 하나, 신도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이 디베랴 시리입니다. 엘리카 시리 모양. 디베랴 시리에서 그래서 그 도시 이름을 따가지고 디베랴 호수. 그럼 갈릴리는 뭐냐? 갈릴리는 이스라엘 우리나라가 밑에는 뭐 호남 지방, 영남 지방, 중부 지방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경기 북부 지방 나가듯이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 땅, 사마리아 쪽 땅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크게 북부 지역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북쪽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기도 하고 옆에 신도시 디베랴 신도시 때문에 디베랴 바다라기도 하고 옆에 평야가 있었는데 비옥한 평야가 게네사렛 평야인데 그 평야를 빙자해서 게네사렛 호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언젠간 한번 이걸 성경 퀴즈 내겠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자, 이건 저 에포타이저 하신 거고 네, 본론 들어갑니다. 본론 들어가는데 자, 이제 메인 디시가 나옵니다. 이제 자, 오늘 설교 무슨 설교라고요? 깊은 데로 가서 첫 번째 시간인데 구체적인 제목은 오늘 소제목은 예수를 만나는 과정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오늘 예수를 만나는 과정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디쯤 와 계신가?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를 점검하셔서 정말 예수 만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만나셨으면 만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참 그래요. 집안에서도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 못 만났으니까 그렇게 살죠. 예수 만났으면 그렇게 안 삽니다. 예수 만났으면요 직장생활 그렇게 안 합니다. 예수 만났으면요 교회 생활 그렇게 안 합니다. 예수 못 만난 게 문제라니까. 뭐 긴 얘기할 거 없어. 예수 만나야 됩니다. 설교 끝 이렇게도 돼 이거. 예수 만나야 된다. 이거 핵심이었으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셨어요. 게네사렛 호수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보니까 배들이 다 거기 이제 고기 잡으러 나갔다 돌아와서 다 정리하고 있어요. 이런 바다는 뭡니까?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부들은 그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70억 인구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 어부들입니다. 예수는 두 종류의 예수입니다. 예수가 두 종류의 예수가 있습니다. 어떤 예수냐? 좀 예수님이 이렇게 바닷가에 서서 고기잡이를 마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어부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가 지금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 계시는 예수님, 그냥 보시는 여러분. 보시고 계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고 계시다가 배들이 여러 대가 오늘 배가 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그날은 고기 잡으러 배가 두 개밖에 안 나왔었는데 다른 날도 많이 나왔었겠죠.
뭐 많이 나왔어도 다 보셨고, 두 개가 나와도 다 보시고 계셨고, 뭐 열 개가 나와도 다 보고 계셨을 겁니다. 보시고 계신 예수님.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배에 다가오셔서 그 배에 올라오십니다. 오신 예수님. 이건 크리스도의 X자는 크리스도 예수를 말합니다. X자는 틀렸다는 게 아니야. 이런 때는 두 개가 똑같이 X자는 예수님이고 하나는 동그라미가 되면 이거 OX고 뭐 그렇게 됩니다. 예, 잘 알아들으셔야 돼. 우리끼리 하는 거에 딴 데는 몰라. 시드 든 사람이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러겠지 이제. 그러니까 예수는 두 종류인데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 있고 찾아오신 예수님이 계세요. 예. 보고 계신 예수님은 전 우주적으로 전 인류적으로 오신 거예요. 전 세계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느 사람만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전 인류를 위해서 오셨지만 그건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찾아오십니다. 네. 문제는 보고 계신 예수님 중요하죠. 일단 우리 인류 역사 속에 오셨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어요. 중요하죠. 일단 제일 중요한 거죠. 이 인류 역사 가운데 그분이 오셨다는 자체가 참 중요하고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모를 때부터 우리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아까 그 베드로와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보고 있는 줄 몰랐잖아요. 우리는 그분 몰라도 그분은 우리를 보고 계셨고 알고 계십니다. 예. 제가 언젠가 한 번은요. 참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릴 때부터 네가 많이 눈물 흘린 걸 내가 다 봤다. 그때 나 예수님 모를 때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모를 때부터 하나님은 내가 그 어릴 때 너무너무 내가 슬프고 괴로워서 수없이 울고 했던 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날 교회 나오시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오늘날 이까지 지금까지 오시기까지 여러분 예수님 모르던 그 시절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고 얼마나 슬펐고 외로움 받고 상처 많이 받았는지 고통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날은 고기를 허탕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고기 허탕쳤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고기잡이 실패하고 정말 낙심이 돼가지고 힘이 쫙 빠져가지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들은 주님이 보고 계신지는 모르고 있었지만 주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응. 제가 이렇게 이제 어떤 분들 보면 다른 데서 열심히 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충성했는데 예수도 모르고 그냥 충성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참 그걸 보고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래 너 정말 예수 좀 만나라. 정말 예수 좀 만나라. 그래가지고 저에게 보낸 분들도 제가 가끔 그런 분들 만나요. 그분 얘기 쭉 듣다 보면 아 이분이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충성만 했구나. 헌신만 했구나. 하나님이 너무 불쌍히 여기시다가 그래. 그 진짜 중요한 거는 봉사도 중요하지만 예수 만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보내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던 그때부터 내가 세상 속에서 고통과 시름 속에서 너무 허우적거리고 힘들게 살아가던 그 모습 그때도 하나님 다 보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때가 돼서 나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은 내가 그분 찾아간 게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일반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렇죠? 돌을 닦는다고 하죠. 그러나 복음, 우리 기독교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그분이 우리를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그 바닷가에서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절망하고 있는 그 시몬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보고 계시던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 만나는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것부터, 예. 그분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 요즘 이제 우리 이제 교회 여러분 쭉 교회 다니면서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네 배에 올라가도 되겠느냐? 내가 너의 삶 속으로, 네 인생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느냐? 주님이 그렇게 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네 배에 들어가도 되겠느냐? 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결정하는 게, 찾아오신 거는 주님이 찾아오셨지만, 내 배에, 이 배가 내 배이기 때문에, 시몬이 올라오시라 그러면 주님 올라가시는 거고, 노하면 못 올라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영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노하면 예수님 영접 안 해도, 안 하시는 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면 그분이 여러분 예수 영접을 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내 인생 속으로, 내 삶 속으로, 내 영혼 속으로 그분이 들어오시고, 내 마음 속으로 그분이 들어오시는 거죠. 예. 예수님 찾아오셔서 내가 네 배에 올라가도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다른 일 바쁘다고 그러지 마시고, 아멘. 어서 오세요. 예. 어서 주님 내 배에 올라오세요. 우리 가정에 오세요. 내 마음에 오세요. 이렇게 맞이하시기를, 영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구원을 위해서는 단 한 번이면 되지만 일상적인 삶에 가면서도 그 일상적 구원 받고 나서도 살아가시면서 주님이 계속 그렇게 놓고 하실 겁니다. 예,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면서 너 이거 이렇게 할 수 있겠니? 너 이렇게 할 수 있겠니? 여러 가지 주님의 오파가 들어올 텐데 그 오다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아멘 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주님이 올라가신 배, 주님이 올라가신 배가 시몬의 배입니다. 시몬의 배인데 그 배는 어떤 배입니까? 가득 고기를 많이 잡아서 가득 찬 배입니까? 빈 배입니까? 예, 빈 배죠. 빈 배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아서 고기가 가득하게, 뭐 틈도 없이 가득하게 고기가 실려 있었으면 주님이 과연 찾아가셨을까? 왜? 찾아가나 마나니까. 네. 빈 배가 됐을 때, 비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때는 언제냐면 내 인생이 비었을 때 찾아오십니다. 건강이 비어서 건강으로 빈 배가 됐을 때, 경제적으로 빈 배가 됐을 때, 높은 자리 있다가 쫓겨나가지고 하루아침에 땅바닥에 떨어졌을 때, 권력이 빈 배가 됐을 때, 건강이 빈 배가 됐을 때, 가정이 빈 배가 됐을 때, 결혼 생활이 빈 배가 됐을 때, 물질이 빈 배가 됐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세요. 가득 찬 상태에서는 주님이 와도 올라갈 자리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걸 아십니다. 계속 보고 계시다가 지금 가득 찬 배를 찾아오신 게 아니라 빈 배를 찾아오셨습니다. 빈 배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금식 있잖아요. 금식. 여러분 금식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금식하면요. 이상해요. 이 육신의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이 마음이 겸손해지는 거 있죠. 예. 육신의 배가 고프면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희한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리적인 방법을 쓰셔서 물리적으로 빈배를 만드셔가지고 내 마음을 빈 마음이 되게 하십니다. 경제적으로 여러분 완전히 비워보세요.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건강이 완전히 비워보세요. 건강이 완전히 없어져 보세요. 그럼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큰 높은 권력 자리, 권력 높은 자리에서 큰 소리 당당 치다 하루아침에 쫓겨나가지고 빈손이 되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면 진짜 마음이 가난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봐도 그렇고 정말 주님 앞에 주님 뜻대로 하세요. 예, 주님 뜻대로 하셔서 이렇게 겸손하게 무릎 꿇을 때가 언제 될까? 사업 잘 될 때? 막 출세할 때? 혈기가 빵빵해서 맨날 그냥 뭐, 내 주먹 믿으라고 소리치는 사람 그럴 때? 아니. 물질도 다 떠나고, 건강도 다 떠나고, 내가 의지하던 사람도 다 떠나고, 빈배가 됐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 손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을 환영하는 때는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실패했을 때입니다. 부유할 때가 아니라 가난할 때입니다. 여러분, 잘될 때가 아니라 안될 때입니다. 정말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환영하는 때는 언제 때냐면 이때입니다. 비어있을 때, 실패했을 때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면 이 실패는, 이거는 정말 축복입니다.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관심 없다 그러면 이 성공은 사실 축복이 아니죠. 이 실패가 정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정말 축복입니다.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축복의 개념이 달라지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쓰고 달고, 여러분, 배고픈 사람이 쓴 것 안 것 따집니까? 밥투정 하십니까? 밥투정 안 합니다. 뭘 갖다 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인생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빵 한쪽 놓고서도 막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펑펑 쏟고, 반찬도 없는 밥 그거 별것도 아닌 식은 밥 한 그릇 주는데도 막 고마워서 눈물 펑펑 흘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냐고. 정말 하나님, 나 좀 취직시켜주세요. 나 취직시켜주세요. 아무래도 좋아요. 아무래도 좋아요. 진짜 별 볼일 없는 그런 일자리를 하나님이 취직시켜줘가지고 별 볼일 없는 거야. 별거 아니야. 아, 그냥 허드렛 일 하는 거야. 근데도요, 정말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당한 사람은요, 그 허드렛 일 하는 것도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여러분, 집 없는 소름 당해보셨어요? 여러분, 동지섣달에 여러분, 그 추운 데서 한번 자보셨어요? 밖에서? 그런 사람은요, 오막살이라고 해도, 사골쇠빵이라 해도, 구중, 궁궐이야, 궁궐.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하게 되려고 하면, 경제적으로 가난한 과정을 통해서 가난한 마음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와자. 건강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이제는 사형 선고 받았을 때 그때 마음이 가난해질 수도 있고, 어쨌든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홀로 남았을 때,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고 홀로 남았을 때, 버림당했을 때 그때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고. 마음이 가난해지게 되는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마음이 비어서 마음이 가난해졌을 때는 정말 그때가 왜 축복이냐? 주님을 내가 맞이할 수 있는, 주님 어서 들어오세요. 모든 것이 나를 다 떠났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도 있고 돈도 있고 모도 있고 많은 것 중에 주님도 거기 깍두기를 껴가지고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을 영접한다.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내 눈에는 보이는 것 없고 오직 주님만. 주님뿐인 사람. 네.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네. 주일만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뭐 교회 나가도 그만, 안 나가도 그만. 주님 앞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상태가 많은 게 아니고 오직 주님.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을 쭉 읽어보면요 이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쓴 게 한 3분의 2는 됩니다. 반 이상 되는데 그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여러분 핵심이 뭔지 아세요? 다윗의 시편에 테마가,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의 시편의 주제요, 제목이요, 서론이요, 본론이요, 결론인.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히브리 문학은요, 히브리 문학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항상 첫마디가 그것이 그 글의 내용의 핵심이고 제목입니다. 타이틀입니다. 여러분 시편 보실 때 맨 앞에 나오는 그 말이 그것이 타이틀이고 제목이고 그 결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그 히브리 문학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딱 나오잖아요. 그게 제목이에요. 그럼 그게 결론이에요. 예. 네. 그 결론이에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 그게 제목이고 결론이에요. 히브리 문학의 특징입니다. 예. 네. 히브리 문학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을 보면 오직 하나님. 오직 여호와. 이게 계속 나와요. 왜? 다윗은 철저하게 빈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이에요. 다 떠났어요. 자식도 자기를 배신했어요. 자식까지. 자기가 섬기던 왕도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무도 자기 곁에는 없었어요. 다 떠났어요. 돈도 떠났어요. 권력도 떠났어요. 가족도 떠났어요. 자식도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다윗의 신앙 고백에서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나는 사람의 스타트는 뭐냐? 오직 예수. 나의 실존이 있어서, 나의 상황에 있어서, 내 실제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 인생에서 오직 예수뿐이냐 이거죠. 그런 상태냐 이런 얘기죠. 그렇게 받아들이냐 이 말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전부 거지가 돼야 되겠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오직 예수를 만난 사람은 내 생에서 나의 전부가 오직 예수뿐이라고 이렇게 예수 만난 사람은 암만 부자가 돼도 암만 성공해도 암만 출세해도 오직 예수뿐입니다. 네,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안 만났기 때문에 조금만 잘 되면 그냥 예배고 먹고 다시 뭐 팽개치고 엉뚱한 짓 하지. 이건 엑스트라로 얘기를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집사람 듣고 있어서 좀 곤란하네. 네, 이건 오프레코드로 합시다. 오프레코드로. 우리 집사람이 왜 저를 골랐는지 알아요? 우리 집사람이 불신자였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하고 결혼은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때 몰라서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예수 믿게 됐으니까 망경이지 안 믿었으면 지금까지 난 골 아픈 겁니다. 결혼은 절대 믿는 사람끼리 해야 되는 거야. 전도 위해서 구결혼하는 건 아니야. 전도는 믿는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안 믿는 남을 전도하는 거지 부부가 된다면 전도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진짜 이건 진짜 큰일 날 뻔한 거야. 난 보도 큰일 날 뻔한 거 아니야 내 인생이. 왜 안 믿는 우리 집사람이 나를 선택했냐. 예수 믿으니까 착실하구나. 예수 믿음, 예수, 저 사람 예수 착실하게 믿는구나. 그럼 예수 착실하게 믿으면 딴짓 안 하겠구나. 다 그랬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근데 사이드로, 사이드 에펙트가 있어. 응? 부작용이 하나가 있는데, 사이드 에펙트가 뭐가 있냐면, 아, 저렇게 착실히 믿으면 딴짓 안 하겠구나. 여러 가지 점수 중에 항목이 그런 항목도 있었대요. 나중에 고백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보통 똑똑한 여자가 아니야. 그건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도 안 믿으면 뭐 자냐. 예수도 안 믿으면 또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 그걸. 하나님을 구원시키려고 작정하신 거지, 그것도. 예. 아, 생각해봐요. 내가 뭐가 볼 게 있었겠어. 키나 커? 뭐 생기길 잘생겼어? 돈이 많어? 출세를 했어? 인생을 팍팍 맨땅 헤딩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누가 그런 사람한테 시집와요? 그런 사람한테 오는 사람 진짜 똑똑한 사람이야. 비월수를 다 안 해내 지금 설교하다가 사모시키려고 그랬나 봐. 여러분요, 그때 상황에는 오직 예수밖에 없었어요. 저 사람은 착실하다고 얘기했지만 나는 no choice. No choice. 나는 예수밖에 붙을 것이 없었어. 솔직한 얘기입니다. 예수밖에 없었어. 예수밖에 붙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난 목숨 걸고 예수 붙잡은 거야. 붙잡을 거야. 물에 빠지려면 지푸라기도 붙잡잖아. 난 그때 물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지푸라기는 예수밖에 지푸라기가 없었어. 그 지푸라기가 끊어지는 지푸라기인지 안 끊어지는 지푸라기인지 난 모르지만, 응? 자, 눈에 보이는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왕창 망한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밖에 안 보였습니다. 아무도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예수밖에 안 보일 정도로 빈 배가 됐을 때 주님이 그때 찾아오십니다. 그때 찾아오십니다. 아무 때나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 찾아. 항상 거기 계시죠. 항상 쳐다보고 계시죠. 그러나 정작 내 마음에서 문을 두드릴 때, 노크할 때는 언제냐? 내가 비어있을 때. 그때 노크하십니다. 그때 노크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어렵고 힘든 일 생기시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건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참 소망스럽고 희망이 넘치는 찬스입니다. 그 찬스가. 왜? 그때가 정말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요, 예, 기도를 해봐도 그래요. 기도를 해봐도 배부러 등 따실 때는요, 아, 내가 예수 믿으니까 기도해야지. 뭐 새벽 기도로 나가야지. 그냥 그건 그걸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솔직히 얘기해서. 정말 죽을 지경 되면요, 누가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하고요. 새벽 기도 나오지 말래도 새벽 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부르짖어. 간절하게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죽을 지경 되면. 그럼 간절한 기도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럼 그 사람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게 잘 됩니다. 뭐 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니까 뭐 기도 간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 간절히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 간절히 안 한다. 기도도 또 뭐 간절히나마 그나마나 기도도 안 한다. 이건 너 정말 축복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잘 되는 분들 용서하고 들으세요. 축복 아닙니다. 그런데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면 그 성공이 진짜 성공, 그 축복이 진짜 축복이 되지만 그 축복 때문에, 그 성공 때문에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간절히 주님 안 찾는다. No, no way. 결코 축복 아닙니다. 결코 축복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MT가 돼가지고 갈 데도 없고 잘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누구도 없는 오직 예수만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나중에 잘 돼도요 절대 딴짓 안 합니다. 절대 딴짓 안 합니다. 절대 딴짓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까 시몬이 이제 배가 비어서 거기 올라오셨는데, 과거에는 여러분 그 베드로가 고기 많이 잡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있죠.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예.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피어가고 온 사람입니다. 얼마 고기 잡는 기술이 1등가라면 서러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기 많이 잡았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가득 찬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건강에 배가 꽉 찼습니까? 물질에 배가 꽉, 물질이 꽉 차셨습니까? 가득 차셨습니까? 지금 잘 출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염두에 두고 계세요. 언젠가는 빈배될 날이 옵니다. 예, 제가 그냥 부정적인 얘기나 공갈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왜? 왜 그러냐?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는 빈배가 될 날이 옵니다. 베드로도 계속 고기 많이 잡을 때는 하하하, 나만큼 잘 잡은 자도 나와, 나만큼 성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나와, 나만큼 실력 있는 사람 나와, 큰 소리 쳤을지 몰라. 그러나 이렇게 엠뜨가 될 줄은 몰랐어. 이렇게 엠뜨가 될 줄은 몰랐어. 네? 여러분, 우리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린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 한계 때문에 언젠가는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에콰도르 끊어진 그 길 얘기했지만, 그 길은 아무리 실력 좋아도 길 자체가 끊어졌잖아요. 언젠가는 끊어지길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는 내 능력이 끊어져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영원히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성공이, 내 축복이, 내 물질이 영원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리미스 있거든요. 리미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언제 가리고 끊어지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을 때는 하하하 큰 소리 치는 거야. 어느 날 이 낭떠러지 오면 그때서야 주님 그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제 깨닫습니다. 베드로도 한참 잘 나가도 큰 소리 쳤죠. 이렇게 빈배가 되는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왜? 자기가 전지전능한 줄 알았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았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왜 예수 안 믿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권력이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IQ가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망의, 예? 죄와 사망의 심판에 그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알면 누가 지금 그렇게 살겠어요? 그렇게 안 살죠. 죄라고 하는 낭떠러지, 사망이라고 하는 낭떠러지, 심판이라고 하는 낭떠러지가 있는 거를 모르니까. 베드로도 옛날에는 가득 찼을 때가 있었고 빵빵하게 고기 많이 잡을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빈배가 되는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빈배가 되죠. 에브리바디가 빈배가 됩니다. 할 때 죽을 때 다 송금해 놓고 모녀다 끊어가지고 보내놓고 가십니까? 다 팔아가지고 모녀다 끊어가지고 한 장짜리 다 끊어가지고 몇 밀리언 해서 다 보내놓고 가십니까? 다 놓고 가십니다. 그때서 야 내가 엉뚱한 것 때문에 내가 예수 놓쳤었구나. 엉뚱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우습게 봤었구나. 그때 가서 이제 우리가 깨닫는 거죠. 어차피 낭떠러지는 나오니까. 빈배 올라오셨어요? 그러니까는 주님, 예수, 저 시몬이 올라오라고 그러시죠. 야, 올라오세요. 올라오셔가지고 주님이 먼저 명령하십니다. 뭘 명령하시냐면 육지에서 뛰어라. 뛰기를 요청하셨다 그랬어요. 뭐예요? 육지로도 배를 분리시키려는 거예요. 여러분, 분리시키는 결과는 뭡니까? 배가 육지에서 좀 떨어졌습니다. 자기는 좀 배를 육지에다 대놓고 금을 빨리 정리하고 빨리 집에 가야 됩니다. 왜 빨리 집에 가야 되냐면 처자식이 지금 양식을 기다리잖아요. 쌀을 사오기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고기를 못 잡았어요. 고기를 못 잡았으니까 빨리 가서 고기를 잡았으면 느긋하게 가도 괜찮은데 고기를 못 잡았으니까 빨리 가서 돈을 구든지 쌀을 왜 산 것든지 뭐가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자, 지금 한세가 급한 사람입니다. 근데 빨리 돌아가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주님이 오로 배를 바다로 끌어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돌아갈 길을 차단시켰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빨리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는데, 빨리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는데,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기는 그냥 더 문제가 악화되거나 문제 해결할 방법이 더 막히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예수 믿고 나서? 아,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며? 축복받는다며? 그런데 이게 왜 어떻게 된 거야? 또 어떻게 된 심판이야? 어떻게 예수 믿으면 더 문제가 꼬이고, 너 문제 해결책이 점점 없어져. 막, 옛날 같으면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방법이 있었는데, 이제는 방법조차 없는 거야. 딱, 하나님이 차단시켜버려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온 당신의 백성들을 그 지중해 바닷가로에서 쭉 고속도로 쭉 올라가면 금방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좋은 길이 직선길 고속도로가 있는데 지름길이 있는데도 굴로 안 보내고 획 돌려서 거기 보면 돌쳐서 나옵니다. 출애굽 보면 돌쳐서 돌려가지고 유턴 시켜가지고 홍해에다가 다 딱 갖다 드려놨습니다. 왜 그러냐 아세요? 좋은 길이 있는데 그 돌려가지고 유턴 시켜가지고 엉뚱한 데 갖다 딱 대놨습니다. 바닷가에다 대놨단 말이에요. 왜요? 꼼짝 못하게. 그리고 홍해를 갈르고서 건너오게 만듭니다. 홍해를 갈라서 건너오게 만들어, 홍해를 건너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퇴로를 차단하는 겁니다. 다시는 애굽으로 못 가게. 다시는 세상으로 못 가게. 예. 하나님이 딱 끊어버립니다. 지금까지 그런 대로 어떻게 구멍이 있었고 방법이 있었는데 예수 믿자마자 딱 끊어버려가지고 도대체 길이 다 막혀버려요. 길이 다 막혀. 더 막혀, 더 막혀. 여러분, 그런 경험하시는 분도 혹시 안 계십니까? 예. 더 맺겨, 더 맺겨. 잘 되기는 그냥 더 안 돼, 이게. 세상으로 갈 길을 차단시키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지 못하도록.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보면요, 계속 문제만 생기면 애굽. 있을 때가 좋았는데, 애굽으로. 있을 때가 좋았는데, 애굽으로. 가는 게 낫겠다. 맨날 애굽 노래를 불러.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예수 믿기 전이 좋았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기 전에 더 좋은 분 계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좋은 분 계세요? 그때가 그리운 분 계세요? 그때가 너무너무 그리운 분? 내 고향 남쪽 바다 꿈에도 보이네. 응? 야, 예수 모르고 살 때가 좋았었는데 이런 분 안 계세요 혹시? 그래서 하나님이 유턴을 못하도록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유턴을 못하도록. 왜? 육지로부터 뛰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분리시켰다는 말이에요. 세퍼레이션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성도? 성도가? 거룩한 물인데,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세퍼레이션 시켜서 거룩한 물로 다시 요가다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죄악 세상에서 멸망의 세상으로부터 거기서 불러내서 모여놓은 무리가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입니다. 구별된 무리, 거룩한 무리. 어디부터?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 응? 세상, 죄악 세상에서 분리된 사람, 죽음의 세상에서 분리된 사람, 저주에서 분리되고, 심판에서 분리되고, 지옥에서 분리된 사람. 응? 육지로부터 분리시켜라. 뛰어나라. 응? 우리는 죄로부터 분리되고, 멸망으로부터 분리되고, 저주로부터 분리되고, 지옥으로부터 분리된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린 세퍼레이션, 분리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과 짝짝꿍하면 안 됩니다. 짝짝꿍하면 안 됩니다. 우리 분리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서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앉으사, 딱 앉으셨어. 이제는 이제 날 잡아 잡수고 이제 앉으셨어. 나를 지옥으로부터 분리시켰으면 천국에다가 못 박아버리는 거야. 천국에다 고정시키고 앉으셨어. 여기 천국에 앉아. 저주에서 분리시켜가지고 축복자리에 앉아. 사망에서 분리시켜서 생명자리에 앉아. 고정시키는 겁니다. 내가 확실하게 천국에 고정됐습니까? 축복자리에 고정됐습니까? 생명자리에 고정되셨습니까? 사사만께 고정되셨습니까? 여기보다 더 좋은 게 있나 없나 이러지 않습니까 혹시? 아니, 그래, 아니요, 그거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요. 그건 자유인데 고정이 되셔야 돼. 이 자리가 고정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요, 가정생활도 고정이 돼야 되고요, 직장생활도 고정이 돼야 되고요, 다 고정이 돼야 돼. 표정이 되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여기서 뼈를 묻는다는 각오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든 하든지. 이거 하면서 다른 게 좋은 게 없나 이러시면요. 여러분 좀 무식하게 얘기해서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살면서 야, 다른 좋은 여자 없나 이러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왜 남자들이 자기 부인하고 어디 길을 가면서 다른 여자 왜 쳐다봐? 그러니까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하죠. 기분 좋게 나갔다가. 응. 아니 직장 다니면 다른 직장 더 좋은 데 없나 그러지 마라. 그냥 이 직장이 일단은 내가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을 때까지는 이 직장인데 평생 직장이다. 이렇게 하고 뼈를 묻을 각오를 해야 돼. 제가 언제 그 칼럼을 썼나 안 썼나 모르겠네. 이기는 습관이라고 그 저기 그 한국의 그 CEO 출신이 쓴 책인데 거기 보면 직장 생활에서 성공하는 그 법칙을 뭐 쭉 권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장에 뼈를 묻어라. 지금 직장에 뼈를 묻어라. 그런 게 있어요. 왜? 나중에 뼈를 안 묻을 망정. 일단 스타트할 때, 아니, 근무할 때 뼈를 묶는 각오를 가지고 일하는 사원과 애니타임 뜰려고 하는 사원은 일하는 태도가 틀립니다. 그건 오너가 딱 보면 압니다. 예, 오너가 보면 압니다. 일단은 하나님이 나를 따신 다른 뜻이 계시고 다른 축복된 길이 있어서 다른 데로 옮길 망정 그때까지는 좌우전 내가 여기서 뼈를 묻는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뼈를 묻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예.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 그럼 내가 이 기도의 자리에 뼈를 묻겠다.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 예배의 자리에 뼈를 묻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런 승부근성이 있고 오기가 있는 사람이 성공하지. 에이, 뭐 하다가 뭐 좀 말, 뭐 다음에 또 뭐 딴 데도 있겠지. 이러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그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사셔는 안 됩니다. 예수 믿든 안 믿든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 뼈를 묻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제가 스스만께 올 때나 뼈 묻을 각오하고 왔습니다. 예. 조금 하다가 더 좋은 데 있으면 가야지. 추워도 그런, 나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추워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왜? 나를 부를 사람도 없으니까. 뼈를 묻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뼈를 묻을 각오. 네 번째로, 주님이 거기서 설교를 시작하셨어요. 설교를. 주님의 설교를 시작하셨는데 설교를 시작하셨는데 언제 끝날지 몰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배는 자기 배야. 배는 자기 배인데 자기 마음대로 해요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못해. 배는 자기 배인데 누구 마음대로 해 지금? 주님 마음대로 해. 예.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시간도 다 됐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 속에 주님 정말 들어오셨어요? 정말 들어오셨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마음대로 해요? 주님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새벽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있으면 주님이 올라오신 게 아닐 수도 있어. 네. 올라오셨지만은 말 듣는 순종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 네. 그러나 배는 내 배지만 주님이 올라오시면 그분이 주인입니다. 배는 내 배지만 누구 마음대로? 주님 마음대로. 예, 주님 마음대로. 뭘 해도 주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안 못해. 못해. 주님이 계속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케줄에 맞추는 게 아니라 주님 스케줄에 맞춰야 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 해야 돼.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해야 돼. 이게 주님이 정말 내 배에 올라오신 겁니다. 내 배. 내 인생 속에 들어오시고 내 삶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해가지고 베드로가 지금까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면 자기 스케줄대로 자기 계획대로 했어요. 결론은 뭡니까? 실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계획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내가 책임지는 인생을 사느냐, 주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사느냐, 둘 중에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내가 책임지는 삶은, 인생은 내 뜻대로 하는 거고, 주님이 책임지는 삶은 주님 뜻대로 하는 것 뿐입니다.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자기가 책임질 일을 안 합니다. 주님이 책임질 일을 합니다. 자기가 책임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주님이 책임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는 것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시는 거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그것이 복받는 길이고, 그것이 성공하는 길이고, 주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 결론적으로 아시지만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분명히 실패했는데 주님 말씀대로 했을 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고 두 배가 넘치도록 잡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하셔서 여러분 인생의 배가 가득 차시기를,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고기 잡는 어부들을 지켜보시던 주님께서 드디어 시몬의 배를 찾아오셨습니다. 가득 차 있을 때가 아니라 비어 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에 아버지는 문은 여는 저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노크에 순종하게 도와주셔서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 내 삶을 경영하시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을 경영하는 복된 삶이, 은혜의 삶이, 영원한 구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결단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